3주간 동안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가를 생각할 때에 이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말씀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망 없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자비롭고 인자하게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부르시고 그가 부르신 자들은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지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소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과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경험하였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체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로마서 1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오묘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영적인 본능을 따라서 창조주가 있고 살아계신 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은 인간의 지혜와 본성을 따라서 그저 어떤 최고의 탁월한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읽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특별한 부르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졌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효한 부르심이 되기도 하고 유효하지 않은 부르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찮은 것으로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주의를 기울이다가 아 영적인 것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아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데까지 깨닫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하고 찾고 구하지 않고 잠시 영적인 관심을 기울이다가 자신의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매력적이고 세상의 지혜가 더 지혜로운 것 같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의 영혼 안에서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와 같은 효과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게 하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였고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어두움 가운데서 지금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깨달음과 기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의 영혼 가운데서 확실한 것이 되기까지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깨달음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 가운데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확실한 것이 되기까지 절대로 쉬지 않고 진리를 찾고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백성이 되었고 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의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하였는가?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이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가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볼 때에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바로 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라야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며 참된 구원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반응하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신약의 복음에 나타내주고 있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추론해 보면 그의 삶에 있었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아람에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가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아담을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의를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편적인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세상에 편만해져서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 아담이 그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이 계시 복음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점점 더 악하여져 가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들을 물로 심판하셔야 했다는 그와 같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자손 중에 아벨과 에녹 같은 사람이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 6장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그들의 삶이 극도로 악하였고 죄악이 편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저히 더 이상 살려두실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7장을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을 받았고 모든 인류가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세상의 인종들이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9장과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1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이전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의 높은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세상의 사람을 흩으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27절 말씀 이전에 보면 바로 셈의 후예들이 나오고 있고 그 셈의 후예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있습니다. 데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의 이 계보들을 보고 창세기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과 그리고 또 여호수아 24장에 나타나 있는 여호수아가 그들의 조상 데라에 대해서 하신 한 말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랐던 그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와 같은 아주 세속적인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대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온갖 우상이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과 이방의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통하여서 고대의 그 갈대아 우르 지방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태동한 곳이 아닙니까? 그곳의 문명의 성격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문자를 일찍이 발명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가 있었는데 신이라고 하는 달을 숭배하는 종교가 그들의 보편적인 종교 활동이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의 언덕에는 큰 신상이 있었고 그들은 달을 숭배하였습니다. 이 달을 섬기던 의식을 중심으로 사회의 모든 것이 운영되었고 그리고 그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가 만든 우상이 바로 이 달의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회에서 자라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을 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네 이렇게 순종하고 그가 짐을 싸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방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비록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그들의 조상 아담이 타락한 것과 그리고 홍수로 말미암아 그 땅이 심판받았다는 그 사실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전해 내려오는 역사적인 사실로서 그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 또한 그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여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회 전체의 그 삶을 좌우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역사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는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살펴보면 이 셈의 후예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르박삿은 500년을 지름의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300년, 200년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보다 비교적 오래 살았고 그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그 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 가운데는 그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별한 면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전해진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이 구원의 메시지, 이 말씀은 그들에게 충분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의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들이 그들이 들은 말씀들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빛은 희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탁월한 점은 이 구원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에 그는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문화와 종교와 사람들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그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고하였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영적인 이해가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더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악과 싸워야 하고 우리 자신의 육신과 싸워야 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말씀들을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부족하고 적은 계시의 빛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가치관과 사고와 믿음이 형성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진지한 진리의 추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삶의 형태를 달의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이 우상의 그 제사장들이 가르쳐주는 엉터리와 같은 그와 같은 인생에 대한 교훈을 들으면서 그 신을 숭배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고는 점점 더 커져갔고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뢰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가 생각하였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죄악된 우상의 도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그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이것을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깨달음을 주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가 굳게 붙들고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그가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이 세속적인 삶과 우상을 섬기는 이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그가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고 그가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하였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친구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누구입니까? 친구는 얼굴을 서로 대면하여서 대화하고 서로의 뜻을 확인하고 서로를 확신하고 있는 사이가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친구처럼 대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과 사상의 소유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진지하게 추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계시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충만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에게서 받은 정말 우리가 받은 계시에 비하면 정말 희미한 계시를 그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확신하기까지 하나님을 추구하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올바로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읽고 연구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확신한다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자신의 영혼을 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있었고 깨달았었고 그와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계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을 세상과 분리시킴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세상과 분명하게 분리시키는 그와 같은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깨달음은 자신이 있는 도시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도시를 떠나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타락한 인생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결론에 그가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자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베두인들처럼 광야를 오고 가면서 천막을 치고 사는 그런 삶의 형태를 그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선택한 이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선택한 이 삶의 방법,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로 한 결정,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고 자기의 본향이 아니라고 느꼈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낯선 자요, 이방인이요, 외국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친척과 가족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그의 혈육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자신의 가족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결속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원하시는 삶의 형태라고 그렇게 그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갈대아 우르에 산다면은 거기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도시에 산다면 그 도시의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의 정치가들과 그들의 문화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세속적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와 같은 삶의 형태를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도시 안에 살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도시를 떠났고 그 도시를 떠나서 나아갈 때 그가 선택한 삶의 방법은 유랑민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유랑민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그것은 하루하루 자신의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삶이었고 그리고 또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가축들을 위하여서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는 삶이었기에 어느 한 곳에서도 안정할 수 없는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의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더 이상 나의 본향이 아니고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내가 누릴 곳 영원한 안식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그와 같은 의식이 그의 영혼 가운데 점점 더 강한 마음의 소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도 위대한 믿음의 분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한다는 그와 같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따로 나와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그 모습,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생활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신을 분리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분리하고자 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풍속과 문화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그와 같은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세상과 비슷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바로 그와 같은 정신과 사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을 분리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욕망과 그와 같은 결심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분명한 모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브라함과 같이 유랑민으로 살면서 세상의 권고함 가운데서 세상의 정을 떼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는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로 가까이 나갔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살 때 그가 비록 구원받은 자라도 그는 결코 아무런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없었고 겨우 자신의 몸만 구원 얻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든가 중들이 하였던 것처럼 속세를 떠나서 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형태, 우리의 문화가 세상의 것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 인간의 기호와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그와 같은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모든 관계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아, 세상은 나의 친구가 아니고, 이 세상은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은 항상 나그네이며, 나는 이들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와 같은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처럼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세상에서 자기를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자기를 세상에서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합당한 삶으로 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마치 실제처럼 그렇게 믿고 바라보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의 의식 가운데서는 아주 없거나 아주 가물가물하거나 그거는 나중에 있을 수도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희미한 의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세상과 분리하였을 때, 여러분, 그것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매일 아니면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옮겨 다니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거주할 일정한 장소가 없을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감이라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살 일정한 장소가 없다는 것은 위로와 안식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더 분명하게 주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가 계속 일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이 세상에선 자기가 그렇게 나그네로 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하고 실제적이고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의 삶에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택한 삶은 인간의 문명과 오락과 즐거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면 거기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게 신전에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찾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음악이 있고 그리고 연극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할 만한 그와 같은 문화적인 것들이 베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온갖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쾌락을 즐기는 그와 같은 것들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삶은 광야에서 낙타와 양떼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더러운 냄새를 맡아야 했고 그들이 그가 먹는 음식은 아주 단순하고 박한 음식이었고 그가 즐길 수 있는 것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무한히 펼쳐져 있는 그 우주의 공간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넓혀가는 것, 그것만이 그가 즐길 수 있는 오락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단순한 것입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인간 정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영원한 것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대아 우르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과 얼마나 다른 것이고 얼마나 고상한 것이고 얼마나 깊은 것인지 여러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우르의 큰 도시에 산다면 그의 지배자들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소유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삶은 광야에서 그저 얇은 이 짐승의 가죽으로 지은 텐트 안에 자신의 몸을 의탁해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도적도 있었고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하루도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병을 질러서 훈련해야 했습니다. 밤을 새가며 불침번을 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셔야만 자신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간절하였겠습니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랑하며 방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의 허무함과 불안정함과 일시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그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었을 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계시에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이 소망을 가지게 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 세상의 안전한 것과 이 세상의 소유에서 만족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들이 믿음을 따라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는데 곧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 약속이 마치 현실에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으로 그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세상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알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비나 어미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넌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강을 건넌다는 것은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처럼 더 이상 세상의 삶으로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알았고 그들은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암소가 앞만 보고 묵묵히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묵묵히 자신의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합당하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계시들을 찾고 구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세상과 분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나은 상을 실제처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